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6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마칩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 합쳐서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편의상 이렇게 나누은 것이죠.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이런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절이다. 사울 일가의 몰락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이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왔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그 모습이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쳐둔 것이 사울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이런 인생이었죠.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왕국을 이루는 그 배경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백성이 왕을 요구했었죠. 왜 요구했냐면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신전 정치는 그만두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 우리도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체제로 가자 이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반대를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왕을 허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들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웠던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구했던 왕, 눈에 보이는 왕, 너희가 그토록 신뢰했던 가지고 세우고 싶어 했던 그 왕이 과연 너희들을 도왔느냐 그겁니다. 너희를 보호할 수 있었느냐 그거죠. 사실 이 사울왕은 보통 왕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컸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 출중하게 뛰어나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그리고 용모도 준수하고 몸도 날랜 그런 멋진 남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에는 딱 맞는 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았던 이 남자, 이 왕이 과연 그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었는가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사울 왕과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이 두 가지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는 물질 쪽으로 손이 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은 물질적인 것이 나를 보장을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체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미국 하와이에 갈보리 오순절 교회가 있습니다. 한명덕 목사님과 성도 한 8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회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지금까지는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2016년부터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동성애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갈보리 오순절 교회에 한 명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80여 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이 동성애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교단 탈퇴하기로 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 교단에서는 이 갈보리 오순절 교회의 문을 쇠사슬로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단에서 나온 사람들의 쇠사슬로 문을 꽁꽁 묶어놓고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성도들의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도 사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하와이 광야교회라고 이름도 새로 바꿨습니다. 이 한명돈 목사님은 의료보험과 연금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부동산과 금융계좌 모두 다 폐쇄당했습니다. 하와이 광야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의료보험이 있고 미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 이 의료보험과 그리고 연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단이 된 것이죠. 교회의 금융계좌는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당장 동성애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의료보험도 연금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교단 측에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않아도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차마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말도 많지만은 666표가 나오죠. 이 666표는 이마나 오른손, 오른팔 이곳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리한 쪽에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가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경제활동을 이 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당장 집에서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데 그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식료품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월급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던 그 표를 받는 것, 한 번만 살짝 받아버리면은 편안하게 매매 활동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로, 명예로, 이와 같은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짝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로 단호하게 어떤 것도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지 조금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살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에 의해서 좌우지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 말씀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또 죽이니라 이와 같은 죽음에 관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국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과 회복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죽어야 생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이 죽어야 둘째 아담이 일어날 수 있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 나라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죽으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으면은 이상하게도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조그만 도토리 안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토리가 죽어야 합니다. 조그만 도토리가 죽어야 상수리 나무가 태어나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 안에 울창한 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썩어서 죽어야만, 그래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은 늘 언제나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죽으면은 하나님 말씀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내 옛 성품, 내 옛사람이 내 안에서 죽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소망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그래서 생명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투에서 죽었죠.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찌르라, 찌르기를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 자살을 한 것이죠. 성경은 자살을 분명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은 내 것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도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두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그제서야 내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울이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일평생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그 죽음마저도 자기 자신이 선택을 했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 죽음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죠.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애쓰다가는 피곤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의 짐을 짊어지고 네가 너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엔 너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내 짐을 주님에게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던지는 행위가 바로 성경 말씀에는 아뢰인다, 아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등에 있는 짐을 전부 다 아뢰이면서 주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내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나갈 때 보면 또 그대로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솔직하게 아뢰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 즉 해결받는 인생, 이 인생을 훈련하는 것을 그리고 체득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사울은 지금까지도 그가 해왔던 것처럼 그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해결을 하는 이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성경 기자는 31장 거의 전체를 다 죽음에 관한 기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울의 일가가 철저하게 이렇게 죽어나가는, 멸망을 당하는 이 기록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울이 철저하게 죽어야,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왕국은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는 다른 패턴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을 많이 당하죠.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의 시신을 베시안 성벽에다가 세 아들과 함께 못을 박아서 달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정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베샨 성벽에 매달려 있는 이 사울 왕의 시신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을 끌어내려서 시신을 거두어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거두어서 매장을 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경우에는 화장을 합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의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 태우고 뼈만 거두어서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왕국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왕국이 등장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신비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죠. 사무엘상 31장을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씨름을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